이 디모데전서의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당부는 마치 부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성격으로 보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부분이 15절, 16절에 나타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다른 서신 같으면 이미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무언가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서 다시 부록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이어지는 부유에 대한 경계는 이미 앞에 6절에서 10절에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에 다시 거론하는 것 역시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앞에 9절에서 10절에서에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을 경계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현재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계로 조금 다릅니다. 당시 디모데가 파견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인데다가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상들이 지나는 길목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이렇게 부록을 덧붙였을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부자에 대해서 직접 경계하신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인용한 바 있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유명한 부유에 관한 교훈입니다. 신앙의 실천 부분을 강조하는 예수도의 형제였던 야고보 역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 그랬고 다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5장 1절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사실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반석 위에와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에 비유하시지만 현재의 부유와 영원 속에서 부유는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차이가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 역시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터 위에 부유를 쌓음으로 허물어질 수 없는 진정한 부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유한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이 직접적인 권면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직 어린 디모데로 하여금 명하라는 바울의 당부는 상당히 엄중하게 들리죠. 삶의 가치를 쉽게 변하거나 잃을 수 있는 물질에 두는 것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부자들에게 두 번이나 부정적인 명령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말고 말고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 세대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욥에게 있어서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것에 소망을 두었다가 그것을 잃게 될 때 그것들에 가졌던 기대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특히 이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는 것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여기만 쓰여져 있는 낱말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비유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이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처럼 스스로 자신 만만한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20절에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는 데서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이것도 주인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다음 날은 비록 부동산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때 부유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솔로몬은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서 23장 5절에 이 현 세상의 부를 허무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오히려 탄식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2절인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지막에 비유가 더 인상적인 것은 악한 병이로다 한 것으로 치료될 수 없는 질병과 같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는데 앞에서 두 번씩이나 높이지 말고 두지 말고 했다면 이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도 결코 손해보거나 피해가 있을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의 바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해서 확실로 옮기라는 당부이지만 이는 역시 믿음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으로 모든 것을 후히 주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 보면 6장 38절에 하심으로써 뒤에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주라 즉 베푸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무나 확실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받은 것 못지않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남에게만 끼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일생 수고의 결과들을 변화무쌍한 세상의 가치에 둘 것이 아니라 예수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히브리서 13장 8절이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19절입니다. 장래 생명을 위하여 쌓으라는 당부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했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찌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너무 막연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인 방법을 지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들보다 많은 재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남들을 위해 선한 일에 사용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도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8절인데 자신에게 모아져 있던 부유를 옆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먼저 선을 행하고 아가도 에르게오 아가도스 선한이라는 말과 에르곤 일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바로 뒤에 선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신약성경에서 여기와 또 다른 한 군데는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단 이 두 곳에만 사용된 말이 바로 아가도 에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묻는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바탕에 선을 행하고는 단순히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들을 행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꼭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배나 섬김, 봉사를 비롯한 신앙의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세상적인 행동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에르곤이 앞에 오고 선한 좋은 또는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칼로스라는 말이 뒤에 왔습니다. 앞에 선을 행하고와 출처가 다릅니다. 앞에 아가도스라는 표현이 주로 복음 속에서 사용된 선이라면 이 칼로스는 70인역의 구약에 많이 쓰여졌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범죄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좋은 행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복음을 순종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랬는데 이 역시 기꺼이 나눠주다라는 그런 낱말입니다. 신약성경에 여기만 쓰인 단어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는 물론 유메타도토스라는 같은 그리스가 쓰인 건 아닙니다만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표현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이 좀 의미가 더 독특합니다. 코이노니코스, 흔쾌히 나눠준다.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를 많이 듣잖아요. 친교, 교제, 참여, 나눠줌인데 여기서 어근이 같은,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좀 의역이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나눔 받는, 즉 받는 자의 형편에까지 마음으로 동참하는 삶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이 구절을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이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새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9절에 했는데 이제 이렇게 기꺼이 베푸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산상보훈에서 예수도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상반절에 당부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앞에서 부정적으로 쓰였던 이 세대에서 했다면 여기서는 장래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18절에 오로지 남들에게 베푸는 그 아름다운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위하여도 복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도께서 어리석은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해서 오히려 생명을 잃는 비극을 말씀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반전이죠. 그 다음에 좋은 터를 쌓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터를, 삶의 모토를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가능한 약속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초라는 말도 되지만 자본, 보화라는 의미를 가진 데멜리오스라는 말인데 모든 세움의 바탕이 된다는 데서 소중하고 든든하게 닦아야 그 위에 흔들림 없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터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두 가지 터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24절에 말씀하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26절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어지는 교훈 역시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9절 하반절인데 생명에도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생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보다는 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생명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명이지만 그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데서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 보이는 생명보다 보이지 않는 생명이 역시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할 수 있고 이를 염려가 전혀 없는 영원 속의 생명을 기대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는 고백은 이미 믿음 속에 있는 부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도의 구속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육신에 가진 유무형의 소유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증거하셨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 상반절에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가진 부유를 가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단 사설에 대한 경계를 마무리로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앙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이론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 생활을 신중해야 하는 것은 야고보를 통해서도 경계한 바 있죠. 특히 여기 서 있는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0절에 했는데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하여 이름을 불러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같은 당부를 다시 줍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건전치 못한 사람들과의 변론도 유익되지 못하므로 오히려 반론조차 피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르지 못한 교훈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감정이 거칠어지고 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 했어요. 망령, 베벨로스, 신성하지 않은 세속적인 또는 모독적인 불경스러운 이런 의미와 함께 간단히 말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된 지식이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든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와는 당연히 같을 수 없고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본래 철학을 바탕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신을 감지할 수 있다는 지식주의를 주창하는 논리입니다. 지식도 참된 지식이 아니라 거짓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철학사상이면서 종교 형태가 바로 영지주의 같은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게 뭐냐 하니까 가현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신이 절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모양적으로만 나타난 것이다. 형태적으로만 있는 게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기냐 하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죽은 것이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모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모든 옳지 못한 것들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0절 하반절이 당부하고 있는데 피함으로 액트레포 어떤 것으로부터 또는 사람이나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다 외면하다 이런 의미로 쉽게 말하면 외면해버리라는 정도에까지 모른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감당 못한다면 도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 디모데전서에서 당부한 것들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신앙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 결국 계시된 성경의 진리 외에 새로운 진리는 없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만 충실한다면 나중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나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1절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믿음을 버리고 이런 옳지 못한 교리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이성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어느 시대나 이런 간교한 종교들의 내용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 주관자들의 어둠의 영들의 사악한 역할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런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그런 대상을 물리치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움을 당부하면서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편지를 끝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세기 디모데의 때는 물론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현재의 경우도 부유한 사람은 많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칫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나누는 즐거움보다는 그것을 오로지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경우 교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근거로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은 책망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있어야 주죠. 다른 지체들보다 많이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고 베풀며 어려운 지체들과 삶을 나누면 된다면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자신의 틀을 쌓고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한 구원의 확실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거짓된 영적인 지식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그런 시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계시된 진리를 지키는 것만이 유효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잃는 일들이 수없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또 어느 곳에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옆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재산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품으로 주님께서 더 주시고 또 더 확산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